오늘은 이제 다니엘서의 내용과 주요 요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는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70일의 책이 다니엘서입니다. 여러분, 70일에는 이스라엘에 정해진 운명이, 즉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스라엘의 운명이 70일에로 딱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2장을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의 꿈이 나오잖아요. 금머리부터 이 종아리 발까지 이건 전부 다 인간 정부에 대한 것들을 쭉 보여주고 있는데, 그 다니엘서 2장의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이스라엘 운명뿐 아니라 이방 정부의 운명을 다 다루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거대한 신상은 창세기 10장부터 요한계시록 19장까지의 모든 인간 정부를 상징하는 것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거대한 그 신상이 바로 그거라고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는요, 그리스도에 관해서 다섯 가지의 특별한 요점을 계시합니다. 오늘 그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첫째 요점은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5절부터 26절을 보게 되면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고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 이레와 예순두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예순두 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여기 9장 26절에 보면은 예순두 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요 말씀은요,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에 관한 가장 분명한 말씀이 바로 다니엘서 9장 26절의 이 말씀입니다. 예순두 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오늘 아셔야 되는데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시대의 경계표가 되는 겁니다. 옛 창조가 완전히 종결되고 새 창조가 발화되는 경계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걸 갖다 교리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또한 십자가를 거쳐야만 이 옛 창조가 전부 다 끝납니다. 우리의 자아라든가 우리의 겉사람이라든가 우리의 자존심이라든가 우리의 의라든가, 이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요 절대로 잠잠하게 숨어있는 것이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시대의 경계표가 돼서 옛 창조가 종결되고 새 창조가 발화되는 스프라우팅, 발화되는 경계표라면은 이걸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도 적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저는 성령의 다루심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과하는 체험을 수도 없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그 의미가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사람이라는 이 지체는요 계속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지체 안에 죄의 법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딱 내려온 순간에 이 교만의 영들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걸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왜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루셨는가, 처음에는 이해도 못하고 힘들었는데 이제는 알게 된 것 같아요.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 엄청난 고난의 시간들이,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는 그 시간들이, 야,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었다는 걸 아니까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 성도들에게도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내 안에 풍성히 임하는 걸 제가 체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게 되면은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부활의 생명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부 다 새 것이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안배하시는 환경을 잘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지금 일어나는 모든 환경들이 우연이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냥 환경을 당하고 넘어가면은요 다음에 또 하나님의 또 환경을 안배하는 환경이 또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어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환경을 안배하십니다. 그래서 그 환경을 통해서 내가 십자가에 딱 통과해서 새 생명으로 딱 나오는 순간에 모든 게 보이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는 여러분들에게서 축원드립니다. 근데 골로새 3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주님 홀로 죽은 것이 아니라 만유를 포함한 죽음임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우리도 죽었지만은 옛 창조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만유, all, 모든 옛 창조가 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에서 함께 죽었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죽음으로 끝났나요? 뭘 가져왔죠? 부활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 부활이 뭡니까? 그 부활이 새 창조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고린도후서 5장 10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근데 신비한 게 바로 이게 진짜 맞더라고요. 십자가를 통과하고 내 겉사람, 내 자아, 내 의가 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났느니 끝난 게 아니라 거기서 끝난 걸로 끝나는 그 다음에 내 안에서 뭐가 나오는데 그게 부활의 생명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종결과 발화가 시작되는 여러분에게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둘째 요점을 봅시다. 여러분 다니엘서는요 그리스도에 관한 다섯 가지 특별한 요점을 계시하는데 이제 둘째 요점은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면은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다니엘서 2장 33절 35절 아니 34절 35절입니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타장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제가 태산을 이룬 돌 설교하니까 여러분 기억이 나시죠? 뭐 벌써 다 까먹었을 수도 있고 괜찮아요. 까먹으면 다음에 또 해주면 되니까 상관없습니다. 그 45절 다 같이 시작.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일은 언제 일어날까요? 언제 일어날 일이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 다니엘서 2장 34절 35절 45절 말씀은 언제 일어날 일이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창세기 10장의 니무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 19장에 로마 제국의 마지막 가이사인 적그리스도까지 모든 인간 정부는 부서져가지고 바람에 불려가는 겨와 같이 된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 그리스도께서 이제 다시 오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재림하실 때 지금 이 금신상의 머리부터 발까지가 사실은 느부갓네살 왕부터 시작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바벨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창세기 10장 6절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의 님으로서부터 요한계시록 19장의 로마 제국의 마지막 가이사인 적그리스도까지 모든 인간 정부는요 부서져서 바람에 불려가는 겨와 같이 된다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이거를 다니엘서 2장 35절에 말씀하죠. 다 같이 시작. 그때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장 마당에 겨와 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그리고 또 뭘 이끌어오냐면요 여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이끌어옵니다. 이게 어디 나오냐? 다니엘서 2장 44절에 나오는데 사실은 이것이 바로 이 다니엘의 중심 사상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2장 44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 열왕의 때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인간 정부를 완전히 파괴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서는 걸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그리스도의 재림은 인간 정부를 끝내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이끌어오는 경계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적용해 보려면 많은 걸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우리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재림과 같은 경우에 부활의 생명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어나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 부활의 생명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 정부가 종결되듯이 인간 정부가 끝내지듯이 우리의 옛 창조 우리의 옛 사람이 다 끝내져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할 때 아프다니까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죽어봤죠.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많이 죽고 나니까 별로 아플 게 없더라고 이제. 이제는 웬만한 것 같고는 아픔을 못 느껴요. 아 그게 바로 많이 죽어서 그런가 봐. 요즘은요 흥분도 잘 안 해요. 제가 원래 흥분을 잘한 성품이거든요. 그럼 벌써 열정이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 열정은 식지는 않는데 뭐에 이렇게 막 흥분한다든가 뭐 혈기가 난다든가 이게 없는 거예요. 저는 제 성품을 너무나 잘합니다. 이게 너무나 부족해가지고 사람을 대할 때 좋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사람과 이렇게 좀 안 좋은 관계 때는 저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요? 나도 모르게 욱하고 나오는 게 있잖아요. 안 하고 싶어요 저도요. 여러분들 저 여기 다 보세요. 얼마나 온유해 전부 다. 근데 이게 딱 될 때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고 주님께서 부활하면 다시 분명히 오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 다시 오실 때 인간 정부를 끝내고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를 이끌었는데 이게 바로 십자가 이게 바로 경계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똑같이 우리가 삶에 적용해 보니까 맞네. 십자가를 많이 통과해 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안 거예요. 여러분 제가 LA에서 올 때 그 고백을 여러분 했잖아요. 차에서 운전하면서 3일을 울면서 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버렸네 이 안에서.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아 이거였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낮추는 이유가 이거였구나 하는 것을 알고 통곡을 하면서 왔어요. 정말 그때 그 기쁨은 여러분 아무 준 자와 받은 자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 체험이 여러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인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걸 나한테 알려준 거야. 만약에 그걸 몰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시편 119편의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과 윤례를 몰랐다면 내가 망했을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말씀을 아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건 너무나 중요해. 그래서 이런 십자가를 통과해서 내 의가 다 못 박히고 나니까 자 내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없으니까 주님의 십자가에 사람만 나오지. 통과했으니까. 이게 부활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교리적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은 인간 정부를 끝내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이끄는 경계표가 된다. 뭐 좋죠 다. 그러나 이걸 통해서 여러분 진리를 깨닫는 여러분들께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정말로 끝났나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셋째 요점은요. 이제 셋째 요점으로 넘어갑니다. 셋째 요점은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기 위해 하나님의 보좌로 나오시는 인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을 보게 되면은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을 보면 어떤 비유가 나냐면 은 열문화의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위를 받아서 먼 나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어떤 귀인으로 묘사됩니다. 근데 거기 1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누가복음 19장 12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보좌로 올라갔어요. 권세와 영광과 나라, 즉 왕위를 받으신 후에 어떻게 하죠? 다시 오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거기다 예언을 지금 다니엘서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주면은요, 셋째 요점은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기 위해 하나님의 보좌로 나오시는 인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우리 다니엘서 7장 13절 14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이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자, 이제 넷째 요점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넷째 요점은요, 다니엘서 10장에 있는 그리스도의 뛰어나심입니다. 다니엘서 10장 4절부터 9절, 참 중요한 내용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4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정월 24일에 내가 히떼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을 띄었고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빛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 같더라. 이 이상은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이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이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 말소리를 들었는데 그 말소리를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아멘. 네 번째 요점은 그리스도의 뛰어나심인데요. 여러분, 다니엘서 10장부터 12장은요, 뭐에 대해서 다니엘이 받은 계시를 말하냐면은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해서 다니엘이 받은 계시를 쭉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운명의 계시를 받기 전에, 운명에 대해서 계시를 받기 전에 뛰어나신 그리스도를 다니엘이 봤던 겁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부터 3절을 보면은요,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일회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했듯이 이게 어떤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3년에 다니엘이 지금 뭘 굳게 정했냐면은 이스라엘의 장래를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굳게 정했고요. 하나님의 계속 7장부터 다니엘 이상이 쭉 나오는데 이상을 보면서 뭘 마음이 확 정을 했냐면은 이스라엘의 장래를 내가 깨닫고야 말겠다. 이 마음을 확정하고 20일 동안 금식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금식 때문에 우리가 21일 금식을 또 하게 되는 겁니다. 또 40일 금식, 예수님이 광야 40일 금식했기 때문에 또 40일 금식을 하게 되는 거. 어쨌든 이 21일 그냥 금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장래를 반드시 깨닫고야 말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금식에 들어갔던 겁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이상 중에 다니엘에게 나타나셨는데 그게 이제 4절부터 9절까지 쭉 말씀인데 그 이상 중에 한 사람, 즉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를 받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의 모습을 양면을 좀 비교해 드릴게요. 창세기 18장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에 몇 사람이 찾아왔죠? 아브라함에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죠? 몇 사람이죠? 세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 중에 두 사람은 천사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한 사람은 아브라함 때 현혈하신 그리스도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본래야 볼 수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특별한 특징이 없는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나타난 걸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다니엘서 10장을 봤더니 어떤 기이한 특징들을 지닌 걸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여기 전부 다 상징이 있어요. 오늘 거기서 여러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나중에 10장 가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계획을 전체를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 5절 6절을 보니까요,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이건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세마포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띄었고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여러분, 세마포는 무슨 직분을 말하는 것 같아요? 직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마포로 상징된 거예요. 길게 늘어졌죠. 제사장 직분. 여러분, 제사장 직분이 세마포스로 상징된 거예요. 그러니까 택하신 백성들을 돌보기 위해 세마포스로 상징돼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조금 어렵지만 좀 해석해주면 또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또 볼게요. 그 다음에 하나하나 보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띄었고 우바스 정금띠를 띄었고, 그럼 허리띠는 뭘 위한 거죠? 허리. 그렇죠. 강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라 그러잖아요. 에베소에 보면. 그죠? 강하게 한 건데, 여기 순금띠는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왕의 직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가 되죠? 그냥. 금은 하나님의 본성을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신성을 말하고, 그리고 또 말씀을 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저기서 여러분에게 설명했던 것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연결돼서 생각이 날 겁니다. 그 다음에 몸은 황옥 같고 라고 하는데, 저게 또 사실은 저 그 황옥은 또 어디는 녹조옥이라고 해석돼 있고요. 근데 어쨌든 황옥이라고 보고요. 여러분, 황옥은 뭘 상징하냐면은 황옥 같은 몸이잖아요. 그죠? 존귀함과 위엄을 상징합니다. 이 존귀함과 위엄을 황옥 같은 몸으로 지금 상징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굴은 번갯빛 같고 눈은 횃불 같음. 요거는 제가 계시로 갈 때 많이 설명해서 여러분 좀 쉬울 거예요. 여러분한테는 얼굴은 번갯빛 같고 눈은 횃불 같고, 마지막 일곱 명에 대해서 때 여러분 많이 설명했죠. 사람들을 비추고 살피고 심판하기 위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얼굴은 번갯빛 같고 눈은 횃불 같음이라는 이것은, 같다는 이것은 사람들을 비추고 살피고 심판하기 위함을 상징합니다. 조금만 부연 설명하면은요, 여러분 일곱 명이 어디든지 여러분을 따라다니고 있다는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거는 다 말씀들은요 실질적으로 제가 주님을 만나면서 처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참 어릴 때 주님이 원하지 않는 장소에 딱 갔는데 내 안에 일곱 명이신 성령께서 너 여기 왜 왔니? 온몸이 힘이 빠지고 진짜 우리 다니엘이 썩은 듯 했다고 했듯이 다리에 힘이 쭉 빠지는데요. 야,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은 성령이 미리 거기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얼굴은 번갯빛 같고 눈은 횃불 같다는 이 말은 사람들을 비추고 살피고 심판의 영을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다는 거. 이건 굉장히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요. 팔과 발은, 그럼 팔은 뭘 상징하는지 여러분 알잖아요. 일하심. 발은 움직임. 그래서 오른쪽 귓불에 피를 바르고 오른손 엄지가락에 피를 바르고 오른발 엄지가락에 피를 바르는 거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다라는 것은 그분의 일하심과 움직이심에 있어서 심판하는 빛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분도 심판 받았다는 거 여러분 깨닫지 말아요. 사람으로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 인을 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 인자로서 인을 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근데 왜 인을 뗄 수 있냐? 이긴 자의 자격으로서 인을 뗀다고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근데 그분도 심판을 통과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노선 사람들을 빛나게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심판을 통과하면 반드시 빛이 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번제단에 우리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진 조각목인데 거기에 노슬 씌움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불을 우리가 통과할 수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신비한 게 뭐냐면요, 노슬이 빛난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하게 되면 우리가 빛이 나요. 할렐루야.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판할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을 빛나게 해서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의를 갖다가 다 끝내게 한다는 걸 알고 항상 승리하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다라는 것은 무리의 소리잖아요. 그죠?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한 그리스도의 강한 말씀하심이 무리의 소리로 상징되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됐죠? 설명해 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모습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났던 겁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제가 이 한 구절이 굉장히 제 눈을 갖다가 떠나지 않았던 이 구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다니엘서 10장 7절입니다. 시작.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다니엘만 봤네요. 아니, 근데 함께한 사람들이 많이 있네.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에 관한 그 이상은요, 영안이 열려만 볼 수 있는 겁니다. 육신적인 자들을 볼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다니엘서를 지난 그 얼마 전 다니엘서 그 금요일 날이 다니엘서 1장을 읽는 날이기 때문에 그때 다니엘서 1장을 제가 설교했던 겁니다. 그 세미나 아르헨티나 브라질 세미나 다녀와서. 근데 그리고 그 다음날 그 2장을 읽다가 불을 받아버린 거예요. 나에게 막 도전욕이 시작하는 겁니다. 대략 2600년 전에 종말 때 모든 일들을 그 젊은 어린 청년 다니엘이 보고 그걸 성경에 기록하는 이게 너무나 도전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지난 주일날 여러분 설교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2장 4절인가요? 사람이 말해서는 안 되는 말까지 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안에는 말하지 않은 엄청난 비밀들이 안에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가진 자기 때문에 너무 자고할까 봐 사단의 사자를 붙여가지고 주셔가지고 쳤다고 말해, torment, 쳤다 그러잖아요. 왜요?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많은 사람들은 다루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은 사단에게 뺏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랑을 여러분도 깨닫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깨달으셔야 돼요. 아멘. 근데 여기 봤더니 다니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함께한 사람들이 함께 있었는데 다니엘만이 이상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은 영안이 눈이 열려만 볼수 있는 거예요. 똑같이 나타나도 아무도 못 보는데 다니엘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들은 뭔가 느끼긴 하는 것 같아요.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을 숨었다니까 보지는 못해도 뭔가 영적인 뭔가 위험을 알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봐야 됩니다. 영안이 눈이 열리쩌다. 영안의 눈 열리쩌다. 영안의 눈 열리쩌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볼때 그냥 끝나면 안 돼. 저는 이런 말씀을 갖고 막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 되는 겁니까? 셋째 하늘에 우리는 이끌어갈 수 없는 겁니까? 낙원으로 이끌어갈 수 없는 겁니까? 사람이 가이르지 못할 말이 뭡니까? 물어보세요. 그중에 몇 가지는 하나님이 좀 주시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좀 나는 그거 갖고 양이 안 차. 더 알아야 되겠어.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고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섯째 요점은요. 고통받는 이기는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들이라고 하죠. 고통받는 이기는 자들의 동반자이신 그리스도의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들은 바로 주님이 찾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고통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들의 동반자인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3장을 보게 되면은요 참 느부갓네살이 꿈을 해석을 듣고 바로 교만해지네. 그래갖고 금신상을 만들었는데 높이가 69빗, 너비가 6규빗. 여러분 60규빗은 대각 30m가 돼요. 30m. 너비는 6m가 되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금신상을 세우는 거야. 금신상. 왜냐면 금머리가 자기라 그랬으니까 거기에 우쭐해갖고 그래갖고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에 집어넣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금신상에 끝까지 절하지 않은 세 젊은 이기는 자들 있죠. 누구죠? 큰소리래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우리 교회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름 쓰면 안 됩니다. 그건 우상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다 여러분 해석해 드린 거예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는 젊은 이기는 자들이 얼마나 다니엘이 분노했, 아니요, 저 느부갓네살이 분노했냐면요. 왕이요, 우리는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대단하더라고요. 내가 글 읽으면 오늘도 또 읽어봤지만은 아막 신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극도로 분노해갖고 이들을 7배로 더한 풀무불에 집어넣는데 오늘 제가 영어로 한번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그 병사가 우리 사람이라고 해석되는데 사람들 복수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병 같이 그들을 집어넣었던 군병들도 그 불에 타서 죽어버렸어요. 그냥. 집어넣다가 그 정도 뜨거운 불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서 3장 25절에 봤더니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내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분명히 세 사람이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네 번째 사람이 나타났네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수도 없이 전했는데 오늘 또 전합니다. 많은 성도들은 간증이 어디까지 돼 있냐면은 엄청난 풀무불 같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셨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그런 고난을 당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어요. 아직 젖먹입니다.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돼요. 진짜 이기는 자가 되려면은 일부러 고난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예수로 기뻐하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저 풀무불 가운데 들어간 저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나의 이기는 자들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포로로 돼 있어요. 그들이 바벨론을 갈대아우르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불러서 가나안 땅을 불러 나온 그곳으로 이들이 타락됐기 때문에 나탄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느부갓네살 선물로 줬대요. 그들의 타락으로 히브리어 나탄이 난다고 했습니다. 선물로 줘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포로 돼가 있는데 그러면 사단이 이제 승리했다 자랑해야 되는데 요 네 사람 때문에 사단이 또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되는 그 네 사람이 우리 워싱턴 배단위가 될지어다. 그런데 다니엘 3장에 풀목불에 들어갔다니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겠다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 그 고통 가운데 우리 주님이 찾아오는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고통받는 이기는 자들과 함께 그 불을 함께 통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을 갖다가 건져내려고 하면 아직 여러분 영적으로 깊은 단계를 체험을 못해요. 불 속에 들어가 봐야지 여기서 건져내는 엄청난 체험을 하잖아요.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 누가 있어? 예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수도 없이 체험해 봤습니다.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고난받는 건 힘들고 아프죠. 왜? 일곱 배로 집어넣는 사람이 불에 타 죽었는데 얼마나 이들도 두려움이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들어갔던 거 아닙니까? 그때 딱 들어가는 그 순간에 그 불이 흔들리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들이 냄새도 안 나고 완전히 쏴가지고 그들과 춤을 추며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든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체험해 보셔야 돼요. 근데 이런 설교는 여러분 듣지만 막상 여러분이 환난의 시간이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짜 냉정하게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아닌가요? 저는 죽음 같은 세월을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에요. 주님과 단둘이서 눈물을 흘려본 적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아버린 거예요. 이제는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뭐가 와서 상관없다. 하나님만 기쁘게 나가자. 그것만큼 배반하지 말자는 하나님 앞에.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갈 때 풀무불이 이제 그렇게 결단했으니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계속 있어요. 근데 이젠 두렵지 않고 그냥 걸어 들어가, 그냥. 걸어 들어가면 풀무불이 도망가. 이제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이기는 자는 그냥 이기는 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니엘서의 다섯 번째 요점은 고통받는 이기는 자들의 동반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얘들아, 니들이 고통받니? 그리고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봤지? 나의 종들 하나냐 미사일 아사랴 봤지? 이들이 자기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내가 거기 있었어 없었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있었지? 너희도 이거 봐야 돼. 환난 다 주지 말라고 기도하지 말고 환난에 담당이 들어가면 세상 사람 볼 때는 그게 일곱 배로 더 환난처럼 보이는데 내가 있잖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받을 때 주님도 함께 고통받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왜?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세상에서 자랑하고 싶은가? 우리 주님은 얘들아, 난 니들을 자랑하고 싶어.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일칠배로 더한 풀무불을 우리에게 줄 수도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들에게. 근데 이걸 볼 줄 알아야지 풀무불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못 보기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이 회개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러한 여러분들에게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진실한 증인들이 되면은요 반드시 고통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고난받게 돼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진실된 종들이 될 때 반드시 고통당하게 된다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잊지 말 것은 그리스도께서 동반자가 돼서 그 옆에 같이 오신다라는 거. 그래서 남들을 볼 때는 고통당한 처럼 보이는데 우리는 고통이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엄청난 요점들을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서의 내용을 한번 봐볼게요. 다니엘서의 내용은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71회가 다니엘서의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이게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또 할 얘기가 많지만 오늘은 요점만 얘기하고 말 텐데 여러분, 이스라엘을 너무나 위한다는 분들도 위해야 됩니다. 또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중남미는 위하지 말아야 돼요?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눈에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들을 지금 정리하다가 이걸 어떻게 저기해야 되나 한 뭐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고민되는 건 제가 계속 정리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영감 오는 것도. 어쨌든 여러분, 다니엘서의 내용은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70일에가 다니엘서의 내용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과 27절을 보게 되면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훼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몰된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다 같이 27절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또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파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자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쭉 설명해 드릴게요. 요 한 이레는 몇 년이죠? 한 이레 7년입니다. 이 70일에는 몇 부분으로 나눠지냐면요,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째 부분은요, 49년인 일곱 이레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중건의 완성까지가 첫째 부분입니다. 그리고 둘째 부분은 434년인 62일에로 예루살렘 중건의 완성으로부터 기름부음을 받은 자의 끊어짐까지가 둘째 부분인데 여기 기름부음을 받은 자의 끊어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자, 그리고 이제 셋째 부분은 7년인 마지막 한 일인데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는 기간입니다. 이제 곧 와요. 정말 눈에 다가와요. 아멘.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는 기간이고 현재 은혜 시대의 마지막 7년인데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은 사실 이것도 누룩입니다. 이것도 틀린 말입니다. 그 두 부분은 나눠지는데 그 중에 어디가 대환란의 시기가 되죠? 후 3년 반. 이 후 3년 반은 대환란의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3년 반 동안 평화 우호적 기간이라니까 아직 대환란이 아니에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후 3년 반 대환란.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한 이레가 남았는데 그 한 이레는 뭐냐?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는 기간이 한 이레예요. 이제 깨달았죠? 이거 흔들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을 아주 책에서 제일 잘 푼다는 분도 7년 대환란 7년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정확하게 봐야 돼요. 저는 어느 학자의 견해를 따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경 그대로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마태복음 13장 52절 말씀처럼 천국에 제대된 서기관마다 새것과 옛것을 제국과 안에서 내오는 집중과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자기 목숨을 걸 수 있는 마지막 때 종이 돼야 돼. 그 양들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혼탁하다 보니까 말씀에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을 보게 되면 이 환란이 어느 정도가 한번 봐봐요.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얼마 전에 뭐 소말리아의 기근이라든가 뭐 수만 환 그거 다 비교할 게 아니라니까요. 큰 환란이 있는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던 환란이라는 거예요. 후회도 없는 그런 엄청난 환란 그게 바로 후 3년 반 대환란입니다. 22절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엄청난 대환란이 지금 곧 오고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처음 69일에와 마지막 일회 사이 곧 교회 시대 안에 이스라엘 역사의 삽입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삽입 부분을 뭐라고 우리가 할 수 있냐면요, 뭐 여러분이 알겠지만은 비밀의 시대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은혜 시대라고 할 수 있고 혹은 교회 시대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불러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따라합니다. 비밀의 시대, 은혜 시대, 교회 시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직까지 예수께 못 돌아오고 있잖아요. 왜요?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대는 많은 비밀한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 뭐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안 믿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우린 믿습니다.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났잖아요. 이건 거듭난 자만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니, 동정녀 마리아에서 예수가 낳았다는 얘기부터 좀 잠깐 얘기를 하면, 우리 외삼촌이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이분이 대법원에 있던 분이에요. 대단한 실력자입니다. 이분이 책도 썼는데 이분은 예수를 반대하는 책을 썼네. 저랑 저를 너무너무 사랑한 분이에요. 머리는 거의 천재입니다. 그래갖고 외삼촌이랑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저런 얘기하고 뭐 마리아가 강간다 별 얘기를 다 하시더라고. 다 들었어요. 듣고 외삼촌 제 얘기 한번 해볼까요? 그러고 제가 그랬죠. 외삼촌 근데 신비한 게 뭔지 아세요? 이 비밀이 뭔지 아세요? 그랬어요. 동정녀가 애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근데 저는 그게 믿어져요. 저 미쳤죠. 예, 예수를 믿는 거 이렇게 미친 것처럼 비밀스러운 겁니다. 근데 이게 정말로 믿어지고 정말로 저는 확실하게 압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끝까지 안 믿으셨어요. 머리는 천잔데 안 믿어요. 머리가 좋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아, 근데 그분이 그 얘기는 하더라고. 너는 뭔가 제대로 믿는 것 같다 그러더라고. 왜냐면 너무 담대하게 얘기를 하니까. 아, 머리가 비상한 분한테 전혀 꿀리지 않고 그 예수에 대해서 내가 증거를 했어요.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거듭남이 얼마나 비밀입니까? 이거는 거듭나 보지 않은 사람 모르잖아요.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고린도 15장 40절 조포예요. 성경을 살려주는 영이라고 했지만 생명주는 영입니다. 뭐 이런 그냥 많은 비밀한 것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 삽입 부분의 이 시대 속에서는요. 이게 교회 시대요. 비밀의 시대, 은혜 시대인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비밀한 특성이 전혀 없는 물질적인 것이지만은요. 교회 역사는 비밀 그 자체라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비밀한가. 저분이 비밀한 분들이에요. 다 할렐루야. 그 안에 다 그리스도가 살고 있어. 저분들이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지만 저 안에는 신성의 충만이 육체로 갔듯이 우리 안에 생명의 충만을 구하고 있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일곱 일에인 첫 부분과 62일에인 둘째 부분은 이미 성취됐습니다. 그죠? 예루살렘은 중고나라는 영이 내려졌고요. 예루살렘은 중고되었습니다. 이거를 다니엘서 9장 25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너는 깨달을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고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의 중건으로부터 62일에 만에 메시아가 끊어진 바 되셨던 겁니다. 이거를 26절에 말씀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62일에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훼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몰된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예언이었던 70일의 이 두 부분은 이미 이루어진 역사가 된 거예요. 믿음 아멘합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정리가 됐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제 다니엘서 단락 구분에 대해서 한번 좀 볼게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크게 두 단락으로 구분됩니다. 지난번에 설명했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 질문해보세요. 1장부터 6장까지 뭘 말하죠? 그리고 7장부터 10장까지 뭘 말하죠? 한마디로 딱딱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서 1장 할 때 했죠 제가? 따라합니다. 승리! 승리에 대한 것을 말씀합니다. 쭉 보여드릴 거고요.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의 이상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게 딱 다니엘서예요. 전체 간단하게 이렇게 보면 따라합니다. 승리! 다니엘의 이상! 끝났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볼게요.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까지 뭐에 대한 승리인가 한번 보죠. 1장은 귀신에 속한 음식에 대한 승리입니다. 여기서 제가 생명과 선악과를 구분해 설교한 거 기억납니까? 1장 할 때. 여러분 선악과는 느부한테 산의 진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걸 먹기를 거절하고 채소 먹기를 거절한 그게 바로 생명나무를 택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상에 속한 건 여러분 우리에게 무릎 꿇으면 안 됩니다. 아멘. 이 장은 느부갓네살이 꿈에 보았던 거대한 인간 형상을 보지 못하게 막는 마귀적인 눈먼 상태에 대한 승리를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고 이 거대한 인간 형상은 인류 역사 전체에 걸친 인간 정부의 총체를 말씀하고 있다고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장은 우상 숭배의 유혹에 대한 승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저라면 안 돼요. 끝까지 풀무벌에 들어갑시다. 할렐루야. 4장은 하늘의 하나님에 의한 하늘의 통치를 보지 못하게 가리는 덮개에 대한 승리를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하나 다 할 거예요. 5장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독하고 하나님 앞에서 방탕함의 결과를 모르는 무자매에 대한 승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6장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있어서 이기는 자들의 신실함을 금지하는 강교함에 대한 승리를 쭉 말씀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 한마디로 승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젊은 새 청년과 다니엘, 이 네 젊은 어린 청년들이 그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큰 소리를 칠 수 있었던 거예요. 나는 그게 우리 워싱턴 배단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7장부터 12장까지는 7장은 지중에서 나오는 네 짐승과 하게 되고요. 다니엘의 이상을 말씀하는 거예요. 8장은 수양과 그 후계자들이 있는 수염소가 하게 되고요. 9장은 70일에로 기한이 정해진 이스라엘과 관계됩니다. 그리고 10장부터 12장은 이스라엘의 운명과 관계됩니다. 운명에 대해서 계시를 받기 전에 아까 다니엘서 10장에서 아주 놀라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아주 크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주님께서 보여줬다라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을 봐야 돼. 할렐루야. 모든 걸 마쳤습니다. 이제 우리 기도 좀 하는데요. 두 가지를 놓고 한번 기도합시다. 어쨌든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적은 물이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이 진리 안에 누룩이 들어오고 진리가 변질되고 모든 진리를 인간에 맞게끔 적용하려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아파하고 계신 걸 제가 이번에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온전히 그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내가 몸부림치고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대로 건축돼 나가는 거룩한 신부들을 하나님 찾고 있는데 그게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에 승리해야 돼. 할렐루야. 또한 하나님의 이상을 봐야 돼요. 다니엘은 이기는 자로서 그 이상들을 봤는데 그 이상을 보면서 다니엘이 다니엘서 10장에 그냥 이스라엘의 종말을 알고 싶어서 아주 그냥 마음을 확정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기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이거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알려줘 안 하죠? 알려주고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아니야 다니엘서 10장부터 12장까지 이스라엘 운명에 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니엘에게 다 계시했던 거예요. 우리도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그럼 이 두 가지로 한번 기도하는데 하나님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상의 음식 먹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사단이 가리는 덮개에서 그냥 집어 던져버리겠습니다. 우리 영안이 열려 보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으로 세 번 간절히 부르기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